우리들의 신앙이 중간에 머무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계시록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해지지 말라. 중간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쯤 이 정도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뜨겁고 충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중간쯤 머문다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제사장 그룹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제사장 그룹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헌신을 잘 안 하니까 핍박자가 되고 소외자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제자 즉 사도들을 반대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이 변화되지 않은 이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리고 그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두개인들의 이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현세주의자들입니다. 현실밖에 모릅니다.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오로지 이 땅에서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또한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들이 이러한 현세주의자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이 표적 대상이 되고 저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심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소외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나는 안 한다.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 이 소외감에서 시기와 이 질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주인공이 되든지 차라리 소외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의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니까 내가 예배를 평소에 더 잘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지. 그러면 되는 것인데 이 가인이 시기심과 소외감에 머물러 있으니까 죽여버리자 이런 악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니까 영원히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외자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이 헌신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이 사두개인 사상들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극단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 사두개인들이 매우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외감을 가지니까 이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엄청나게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소외감을 가진 성도들이 혹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면 교회도 갈라지게 됩니다. 다들 믿는다 하면서도 이럴 수 있느냐 외치지만 교회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영성 중에 영성은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매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왜 천사를 보내었지요?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 이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리고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다 전해라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지금 당장 기적 보여주세요 외친다고 하나님은 금방 기적을 안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옥문을 열고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위나 기적들은 다 말씀입니다. 이 사두개인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에게도 주는 말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사도들에게도 주는 말씀, 메시지는 다르지만 분명히 이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두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마도 이 가인에게 주는 말씀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변화되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변화되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너희들도 깊어져라. 미지근해지 마라. 어중간하지 마라. 넓어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되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사도들, 즉 제자들을 매우 사랑하니까 너희들 순종하는 거 계속해라. 너희들은 내 자랑이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코 사명 이루는 것을 중단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2절에 한번 가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안 되고 또 어떠한 하나의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선입견들은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을 보낸 겁니다. 너희들 확인 좀 하라고. 하나님은 원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이 말씀으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기 봐라, 천사 여기 있지 않느냐, 너희들 다 옥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열어주고 가지 않았니, 천사가 있는 것이다. 천사가 있구나.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두개인들까지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엄청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 하나씩 설득을 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게 하고, 사실은 그 사도들, 제자들도 보면 이 감옥에 수없이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번씩 감옥으로 인도하시는지. 자주 잡혀 들어갔는데도 또 들어가고 나가고, 그냥 거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건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만드십니까? 사두개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천사가 없다라는 것을, 아니다, 있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만 보이지만,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흔히 말하면 고넬료 정도만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고넬료 식구들 가정 전체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으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이 옥문이 굳게 잡혔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열 수가 없는데,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막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은 왕성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앞에 장벽이 막혔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에 서 있을 때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깊은 바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건널 수 없는 바다인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딱 바라다보고 밤새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면 참 탕자같이 믿을 때가 참 많았고 이 기도를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를 좀 한다고 하면서도 약간의 우격다짐으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물질 좀 주시고 재산 좀 주세요. 재산 좀 제발 주세요. 뭐 이런 거였습니다.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내가 나중에 그것을 받으면 잘할 것 같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질 재산 좀 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외국에 갔어도 몇 배를 벌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막상 여러분 오색찬란한 외국에 나가보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고 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다 말아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간의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요. 인생이 참 과격하게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늘 붙어 있으면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불순종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말씀이라 생각하고 변화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제자들, 사도들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도들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늘 내용이 이 사도들이 탈옥을 한 겁니다. 기적적으로 탈옥을 했으면 그 다음 순서는 여러분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꼭꼭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건져주었으면 도망을 치고 숨어야 되는데 사도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보니까 성전에 가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물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기적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그릇이 나오는데 일단은 주시면 여러분 힘이 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힘이 나고 그러면 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대부분 하나님께 받으면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 쓰는가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의 해소, 고난의 회피로 피하는 쪽으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을 주시면 대부분 편리한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언젠가는 또 물질로 이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보다 더 큰 집 구입하자.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가 좀 작은데 시속 250km로 달리는 자동차 한번 바꿔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커질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특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 주신 것을 그들이 사명을 완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듣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축복의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사명과 헌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자기 인생이 반드시 흐트러집니다. 지금도 간혹 이런 젊은이들이 있긴 합니다. 예전에 뭐 저희들 흔히 말하면 청년 때도 그랬었고 취업에서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 앉아계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부모들 세대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율법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려운 취업에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난 회피나 나 편한 쪽으로 절대 안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선언입니다. 나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더 주님 일하는 것으로 사명 이루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선언입니다. 선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주시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당장 어려움, 고통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명 완수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옥문의 기적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계속하고 있는 이 전도의 사명 쪽으로 갑니다. 자기 편한 쪽으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 제자들 더 믿음이 싱싱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반드시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딜 가든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마귀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명 완수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됩니다. 순종하는 쪽으로 갑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완수하고 준비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까지도 덤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준비도 내릴까? 준비도 되므로 명령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사도들이 이 감옥에 나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까? 안 두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체로 한번 보니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간 겁니다. 만약에 감옥에 가는 것을 미리 예비해 두고 풀어주실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도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왜 이끌어 놓으시지? 그러지 말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겠지 이렇게 여기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니까 갈라진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다 예비해 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방식을 뭐 모세처럼 지팡이를 내밀 수도 있고 말씀으로 할 수 있고 그러한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해놓으셨는데 갈라지는 것을 예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이 방식이 이번에 너희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 레이지파 먼저 들어가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홍해를 이렇게 가르셨을 때에도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키기만 하면 갈라졌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서 갈라졌더라 이것만 가지고 자꾸 머릿속에 도식화를 시켜버리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가 성교를 갔더니 성교 가서 함께 같이 간 이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이 청년들에게 도식화가 되어가지고 성교 가면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내 짝을 한국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국이나 일본의 어딘가에 반드시 예비해 두셨다 이것이 맞는 얘기고 특정한 방식으로 어디를 가면 예를 들어서 또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청년에 가면 좋은 사람 만난다더라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어떤 방식인가는 다들 다 틀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실 때 주신다 그러면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서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걸 바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은 뭘 기뻐했는가 보니까 단순하게 그들의 고난의 때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4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이 사명 완수를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BMW, 당장 차 이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BMW 그래가 옛날에 약자로 교회 안에서 빅 마우스 우먼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성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글에 보니까 요즘식으로 BMW 그래가지고 이 비, 이 블레싱 축복이 오면 미션 사명적으로 연결시키고 워십,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새기고 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가말리엘이 나오는데 가말리엘, 사도들을 변호한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옛날에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를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읍시 하고자 할 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가말리엘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이 지금 이 사도들이 생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이 가말리엘이 이 말을 잘 해주고 변호까지 해줘서 이 사도들이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풀려났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마치 기적적으로 풀어주셨는데 가말리엘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가말리엘이 나온 겁니다. 가말리엘, 머리가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신앙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듭니다. 36절에서 39절을 보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두개인들을 포함해서 뭐 제사장 그룹,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 상황에서 막 설치고 있으니까 그때 이 가말리엘이 이전에도 폭력 세력들과 반대 세력자들이 있었다 말씀해 보니까 드다라고 나옵니다. 또 하나가 갈릴리에 유다가 있었다. 그런데 논지가 뭐였느냐 보니까 약 400명쯤 모이고 떼거지로 모이고 했었는데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이 기세등등 하더니만 죽으니까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도 봐라.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죽어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무슨 뜻인지는 좀 아시겠습니까? 이 가말리엘의 논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심판을 하면서 누구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논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요 아무리 그를 핍박해도 안 죽을 것이고 사람에게로 왔다 그러면 아무리 뭐 후원해주고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망할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구절들이 얼마나 명확한 이 논지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얘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이 제자들을 풀어주었답니다. 그러므로 이 가말리엘이 훌륭하다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말리엘 앞에 바리새파라고 나오죠. 바리새파 가말리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말리엘이 등장하지만 이후에 이 가말리엘도 변화가 되었다 안 되었다 뭐 이런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지요. 그는 훌륭하고 똑똑했다라는 학자 얘기만 나오지 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후에 뭐 헌신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말리엘 말 중에 스스로 말하는 것 중에서 죽으면 다 흩어진다 이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셨죠.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 흩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 잠깐 돌아가셨을 때는 도망을 쳤지만 오늘 보니까 막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의 자기 논리에 의하면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 가말리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는 아마 생각 다 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막 바울같이 예수님께로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느꼈다 그러면 헌신까지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막 머리에 지식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지혜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좀 똑똑하다, 좀 배웠다 그러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좀 뭐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교회 나와서 변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말씀을 좀 읽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개인들은요 천사가 없다고 했는데 진짜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했는데 여러분 뭐 더 머물거릴 이런 필요가 있겠습니까? 빨리 예수님 열차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기적들의 일들을 좀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굳은 마음이요 굳은 불순종적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날마다 변화를 많이 이루어내야 되는데 말씀 듣고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여기까지 한번 해보니까 이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순종은 목숨 거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목숨 걸 만한 이 순종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믿음이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의 냄새가 좀 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참 말들이 많은지요. 이 자꾸만 사도개인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왜 사도개인 냄새가 납니까? 자꾸만 화만 내고 맨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뿌리는 시기심이고 남 잘 되는 것은 못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변화되라 이것인데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은 핍박하는 것을 특권이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핍박과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 큰 상급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